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교우님들 사흘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성스러운 기름 목사 이성유입니다. 사실 이 자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처음 번에 들었던 고민은 아무래도 시간 분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이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벌써부터 수심이 가득하신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인도하는 속도가 젊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만드신 교환보다 훨씬 더 교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예. 벌써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22번째 시간으로 요나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요나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요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발람에 대해서 배웠지요. 예. 예,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발람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게 만든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백지수표의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선지자 발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한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을 부추겼습니다. 이유는 백지수표에 코가 꿰인 백지수표의 노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발람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에 대한 영적인 살해 행위로 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칼에 맞아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발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 결과적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울은 절제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람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은 발람의 가장 큰 불행은 그의 곁에서 백지수표의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려줄 바울 같은 존재 대신에 한 통속인 발락 왕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발람 옆에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역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두 분이 누구신지는 우리 교우님들께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린다면 한 분은 지금 집에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약간의 긴장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암송 구절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먼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암송하겠는데요. 혹시 외우실 수 있는 교우님 계실까요? 예, 벌써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교구를 담당하고 계신 구역장님이 손을 제일 빨리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교구 담당 교육자거든요. 시켜드리게 되면 마치 짜고 치는 뭐 같아서, 예.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저쪽에 41교구의 예, 청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보통 200점 드리시는데요. 전 100점을 더 얹어서 예, 3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예,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2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예, 이제 젊은 속도로 3번부터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나를 공부하려 합니다. 먼저 요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성경에 의하면 지금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아미떼의 아들이죠.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로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진리, 진실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참고로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때 노아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므로 땅에 물이 든 사실을 전해주었던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이 요나의 아버지였던 아미떼는 아들 요나가 마치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령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86쪽입니다. 구약성경 586쪽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느니. 바로 오늘 본문에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이후에 등장해서 아모스와 호세아 직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영토를 회복했던 그런 번영기였지만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아수르가 아직도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4번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해봄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에서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질문인데요. 요나에게 부여되는 사명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점들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는 반드시 자기 비움, 자기 죽음이라는 결단이 요청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일어나라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특별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 니느웨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을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요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틀을 깨거나 가치관을 접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는 반드시 자기 비움과 자기 죽음이라는 우리의 결단이 요청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명 수행에는 개인적인 수고가 수반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가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실질적으로 걸어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느느웨까지는 무려 900km에 달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명자 개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조그마한 두 번째 가로인데요. 예, 1절, 예, 3절의 1장 3절 전반절입니다. 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네, 죄송합니다. 전반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요나가 보인 반응을 보며 불순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응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또 한편으로 표현을 달리하자면 자신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무려 3,0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니느웨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곳으로 도망하고 있는 거죠. 이는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적국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등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알로 요나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적지는 누가 결정했지요?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3절 후반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부터 시작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쥐고 배에 올랐더라. 질문이요. 요나가 보인 행동과 맞물려 전개되는 상황은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마침. 그렇죠. 이처럼 순조로워 보이는 불순종의 시작점은 어쩌면 영적인 내리막의 관문입니다. 특별히 불순종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바로 영적인 내리막길로 향하는 진입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침 마련해 주셨어 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지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알매도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다시 한 번쯤은 재고해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4번입니다. 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무엇으로 주셨지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태풍을 일으키신 거죠. 말하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말씀으로는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태풍을 동원하셔서 그가 타고 있는 배에 항해를 어렵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외적인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질 듯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아주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 시편 76편 6절에 보면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죽었음을 나타낼 때도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요나가 잠들었다라는 이 의미와 동일하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마치 죽은 자와도 흡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목적지를 정하는 이런 불순종의 삶은 결국 신앙의 침체를 넘어 결국 자신의 영혼을 고사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요나가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가로 6번입니다. 6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처럼 생사의 기로 속에서도 태연히 자고 있던 요나를 향해 선장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항해를 어지럽게 하셨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그렇죠. 선장의 입.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나 상황을 통해서도 이렇게 회개를 재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깨닫지 못할 때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일어나 외치라였습니다. 그 말씀에 쓰인 동사들이 바로 지금 선장이 요나를 향해 소리쳤던 동사들과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향해 이렇게 질책하는 주변인들의 목소리가 때로는 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질문인데요. 선장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던 요나는 재앙의 원인이 된 사람을 찾는 제비뽑기에 결국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의 불순종의 기인함을 토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참회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죄와 죄인을 반드시 들추어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이 범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간이 끝까지 버티다 종국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죄와 죄인에 관해서는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작은 가로 여덟 번째인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 위한 방도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그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누가 죽게 되죠, 지금?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 교우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요나처럼 버티시겠어요? 아니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겠죠. 그런데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미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완악함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괄호 9번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조금 빠르시죠? 네. 말씀드리고 좀 속도가 젊기 때문에 우리 구역자님들이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작은 가로 9번입니다. 예.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밤낮 3일 동안 그를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바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짐작해보건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숨쉬는 일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5번입니다. 이 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보여준 요나의 행동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1절부터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 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구역자님들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첫 번째 행동이 기도였다. 이 상황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구역자님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외적인 고난의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한다 안 한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한다. 그죠? 예. 이처럼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 비로소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실존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이사야 26장 16절인데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셨을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럼 역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겠죠. 예, 두 번째 작은 가로입니다. 예, 3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각각 답에 해당되는 구절들만을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이겁니다. 고난이 요나에게 준 영적인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총 세 가지로 저희가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 4절이요. 예, 고난이 요나에게 준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4절 다 함께 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거의 하나님께 대한 언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곧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요나에게 준 첫 번째 영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였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요나에게 준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이고요.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의 고백인데요. 하나님 여호와여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요나가 두 번째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여 정도만 불렀는데 이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자 지금 비로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처음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얻게 되었던 두 번째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익인데요.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교우님들 깜짝 놀라셨죠? 그렇게 불순종하던 요나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지금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우님들 찬송가 429장 잘 아시죠? 그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죄송해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약간 다른 각도이긴 한데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다시 한번 상황과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상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처럼 요나는 고난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회복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사실 요나서의 또 다른 측면의 부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요나가 도전하는, 자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 스스로가 아 정말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세밀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자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나의 모습을 통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벌써 여섯 번째 질문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구역자님들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죠? 지금 거의 3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예, 얼굴들이 좀 밝아지셨습니다. 사명을 거부하며 도망갔다가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며 이전과 동일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새로운 국면 속에 보이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질문인데요. 내용 중에요, 우리 구역자님들, 교우님들,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왜 그랬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렇죠, 하루만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딱 하루만 그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성가대에서 또 다른 답을 주셨는데요. 아울러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하라, 그렇죠? 너네 니느웨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리라.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네 그냥 무너져. 예, 거기에 대한 방법도 방안도 전혀 알려주질 않고 있어요. 그냥 너네 진짜 망한다 하고 예, 3일 동안 걸어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읍을 고작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나의 행동은 그의 심경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느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속성을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구역자님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이 변했어요? 그죠? 우리 구역자님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예. 사실 저를 포함한 저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로요, 사람의 완악함은 쉽게 고쳐진다, 고쳐지지 않는다. 예, 저를 포함해서 다들 경험자이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면 사람의 자기 중심성은 쉽게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예,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속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게 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대응을 고찰해 보십시다. 예, 3장 5절인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여기에서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게 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천천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다. 예, 믿고. 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예,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시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고. 예. 저희는 세모표를 할까요? 예, 하나님을 믿다. 예.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다. 또 마지막으로 굵은 베옷을 입다. 그쵸. 특별히 믿다라는 이 의미는 확고히 서거나 지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비록이 됐는데요.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는 행위를 나타내요. 비록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확고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금식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처럼 이 느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회하고 있음을 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굵은 베옷은 일체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고 몸을 괴롭혔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데요. 진정한 뉘우침의 표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함을 보이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동그라미 치셨죠? 예, 그렇게 한번 쳐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예,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특별히 보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무언가를 아주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참회하는 모습을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 그 심판을 그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본래의 뜻을 거두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철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본래의 뜻을 거두셔서 징벌을 철회하시는, 거두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느느웨 사람들의 모습과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는데요.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의한 길, 죄악된 길,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인데요. 기록만 해주시고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악된 자리 그리고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8번인데요. 사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요나가 보인 반응과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요나가 굉장히 기분을 언짢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환을 준비하면서 아, 이 모습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아, 이 요나의 심정 하나님 앞에 막 분해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오버랩 됐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작은 질문인데요. 요나의 모습과 연상되는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니까 막 화를 내고 분해하는 이 요나의 모습과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 누굴까요? 그렇죠. 다 함께 16장 2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자님들 우리 교우님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담임 목사님 예전에 알려주셨던 것처럼 자신이 주어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교환의 답은 알려드리자면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허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나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은 결코 니느웨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러기에 자신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은 당연한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어야만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등장하는 베드로 또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주는 분이어야만 했어요. 다른 메시아는 베드로에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조차도 그릇된 메시아의 허상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요나 자신이 하나님이고 또 베드로 자신이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화를 내며 분개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 지금 성내는 것도 모자라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생명을 거둬달라고 지금 요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버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제가 너무 연기를 잘했죠. 예. 저도 놀랐어요. 연습도 안 하고 올라왔는데. 예. 두 번째가 정답인데요. 그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요나 스스로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만 보게 되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책망하고 질책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책망하시다로 그래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책망하시다, 질책하시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타이르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 1장에서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정말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요. 한 번도 요나한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갇혀있는 그 틀,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배타적으로 그 이방 민족들을 차별하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도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니 요나야? 그러지 말아라 요나야? 라고 타이르듯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죠. 작은 가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타이르듯이 요나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니?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담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한편으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어디가 있죠? 예.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은 어디 성읍이에요? 니느웨 성읍. 예. 무슨 일이 일어나? 그렇죠. 망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야지 라고 니느웨를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요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마디로 이 요나는 지금도 이 느니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질문인데요. 방넝쿨과 벌레는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주 자그마한 이 생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방넝쿨은 니느웨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벌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요나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직접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작은 방넝쿨 하나가 시들어서 죽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죠.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를 이 방넝쿨과 이 방농굴이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간접적으로 깨우쳐주고 또 체험케 해주고 싶으신 거죠.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참고로 우리 다음번에 암송 구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책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두 구절 속에 녹아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 사랑과 긍휼의 마음. 정말 그들을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자비 가운데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구역자님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셨고요. 참고로 57분, 8시 57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순간에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결론을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구역자님 교우님이 조금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임했던 폭풍 재앙과 관련해서 지금 사람들이 요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신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나의 증언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우리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내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삶이 따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 동네 굉장히 유명한 순두부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런 집인데요. 보면 이제 밑에다 주일은 쉽니다 라는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집이 정말 유명하고 좋아서 사람들 막 전도해서 데려갔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가게를 지나오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품목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더래요. MSG가 쌓여있더래요. 그 맛의 비결이 뭐죠? MSG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장사를 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삶은 뒤따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되게 친했던 신대원이 아니라 대학교 동기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실은 우리 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한데 제가 굉장히 신앙 교육을 잘 받고 모범적으로 자란 목회자처럼 보이시죠? 이게 보신다고 얘기를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당하고 그렇죠 보이시죠?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친구랑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대학생 때 그 수업을 땡땡이 치고 저쪽에 가서 기타 치면서 막걸리 마시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는 외국에 가서 좀 공부하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이 친구는 믿는 아내를 만나게 돼서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어 계세요. 예, 놀랍죠. 저는 목회자가 되어 있고 대학생 때 땡땡이 치고 막걸리 마시던 그런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창업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이제 성경에 관련된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죠. 영배야 그러지 마라. 너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자신 없으면 절대 하지 마라. 왜? 오히려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으신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말을 듣고 대신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정말 예, 창대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존재임을 늘 잊지 말고 예, 노력해야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요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향하게 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에 철저하게 뿌리를 둔 편협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허상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의 틀, 자신의 갇혀있는 신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느니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자신이 목적지를 정해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세 번째인데요. 그런 요나를 더 나아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요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던 니느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번째인데요.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줍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이 요나의 불순종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요나가 성경의 기자라는 것을 잊게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케 하셔서 이 불순종했던 요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한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빚어가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누구 같은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와 관련이 된 부분인데 이 요나가 불순종의 요나로 끝나지 않고요. 이 요나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되었어요. 이 사실은 이 요나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회복됐기 때문에 요나가 특별히 이 요나서를 읽다 보시면요. 3인칭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요나가 자신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요나 스스로의 모습을 정말 창피한 모습까지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회복된 신앙인은 스스로를 객관화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구나. 특별히 마태복음을 저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인데요. 기록만 해놓으시고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마태가 거기에다가 마태라는 이름 앞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리 마태. 그죠? 세리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배격당하고 정말 동족들의 등을 쳐서 먹는 죄악을 저질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의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의 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마음 아마 마태라고 적었을 거예요. 누가 세리라고 적었으면 지우개로 막 지웠을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리마테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회복이 됐다는 거죠. 스스로를 객관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죠. 예, 5번입니다.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자아가 죽으며 자신과 하나님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성경의 기자 요나는 결국 어떤 영예까지 누리게 됩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기자가 돼요. 근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16장 4절인데요. 예, 마태복음 16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요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예표로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이 요나의 표적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셨고 신앙 안에서 회복된 그 요나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요나서를 기록할 정도로 회복된 신앙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 요나를 들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 삼고 계시죠. 그게 바로 이 요나가 정말 누렸던 신약시대에 누렸던 또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예인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의 키워드가 바로 차별과 차별하지 않음과 존중이죠. 그러면 이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내게 정말 니느웨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겠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이나 결단한 것들을 정리해 보십시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조금 전에 한번 저희가 성경 본문을 통해 봉독했는데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려는 저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 안에서 타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감에도 연약함 그대로 살아감에도 사랑해 주심을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동안 편협함 속에 사람들을 차별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저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저희 삶의 가장 큰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비록 니느웨 같은 곳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전령이요 성경의 기자인 요나로 새롭게 거듭나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